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 통. 10월 25일 월요일에 뉴스통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은입니다. 자, 프란치스코 교황이나 영국 여왕 등이 북한 방문을 희망하고 있다는 말씀 저희가 몇 번 전해드렸죠. 평화의 메시지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장이 되는 곳이기도 하고 또 영국 같은 곳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공개되고 개발되기 시작하면 상당히 좋은 투자 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그런데 최근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3년 만에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날 예정인 가운데 교황 방북권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관심을 보인 바 있었죠. 이 교황 방북이라는 평화 행보에 다시 불이 붙게 되면 한반도에 더 따스한 훈풍이 불어올 수 있는 건데요. 문 대통령은 오는 29일에 교황청을 공식 방문을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과 각각 면담을 갖게 되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같은 날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때 방북권에 대한 교황의 의사가 재차 확인이 되고 또 바이든 대통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에는 정말 교황 방북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반가운 평화의 급물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월요일의 뉴스통도 순위 뉴스 7으로 시작을 하고요. 현재 북한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죠. 지금 북한은 코너도 함께 할게요. 오늘 더 알찬 뉴스 시간에는 최근에 주목받고 있죠. 한국의 우주개발 그리고 방위산업에 대한 이야기 해드립니다. 월요일의 뉴스로 본 세상은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 집중 탐색해봅니다. 피플 코너로 함께 하고요.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도 알려드리고요. 여러분께 생활 속 재미나고 유익한 과학상식을 알려드리는 퀴즈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순위 뉴스 7부터 알아볼게요.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접종이 25일 60세 이상 및 고위험군으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 및 고위험군 대상자 가운데 접종을 완료하고 6개월이 지난 경우 이날부터 화이자 백신 3회차 접종을 받게 됩니다. 노인시설 이용 입소자 및 종사자 추가 접종도 이날부터 시작됩니다. 6위 뉴스입니다. 이르면 내달부터 한국군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 차별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5일 국방부와 각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두발 규정 관련 가이드라인이 담긴 지침을 조만간 전군에 하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각군에는 자체 마련한 개선안을 취합했으며 막바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조처의 핵심은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에 차등을 두지 않는 것으로 계급에 따라 두발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지속된 데 따른 조처입니다. 다음 5위 뉴스입니다. 대만 동부 지역에서 현지 시간 24일 오후 1시 11분께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대만 중앙기상국에 따르면 이날 지진의 진앙은 대만 북동부 이란현에서 남쪽으로 22.7km 떨어진 나나오양이며 진원의 깊이는 66.8km입니다. 이날 지진으로 대도시인 북부 타이베이와 중부 타이중 등 지역에서 최고 진도 4의 진동이 발생하는 등 대만 전 지역에서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시민은 현지 언론에 노래기구를 탄 듯 현기증을 느꼈고 지면이 상하로 흔들린 후 다시 좌우로 흔들리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4위 뉴스입니다. 최악의 전력난을 겪고 있는 중국이 북한, 러시아, 미얀마 등 인근에서 전력 수입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4일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중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전력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증가한 35,974메가와트시였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1에서 3분기 동안 북한에서 수입한 전력량은 전년 동기 대비 37% 늘어난 291기가와트시로 총 1,190만 달러 규모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유엔이 채택한 대북 제재안에 따라 석탄, 철광석, 농산물 등을 수출할 수 없지만 전력 거래는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3위 뉴스입니다. 토마스 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코로나19로 인해 북한 주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현지 시간 22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 자유 제한과 국경 폐쇄는 북한 주민들이 식량 등 생필품에 접근하는 데 필수적인 시작 활동에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이 기아에 대한 공포와 코로나19 공포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기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그러면서 인도주의적 지원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작물이나 수산물 수출에 대한 분야별 제재 완화를 언급했습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오는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A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실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는 이날 열린 사우디 녹색 계획 행사에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영상 연설을 통해 국제 원유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2060년까지 사우디 내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내륙에 있는 수도 리아드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나무 4억 5천만 그루를 심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에게 도발과 한반도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에 참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24일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비공개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최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등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하며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향한 진전을 만드는데 역효과를 낼 뿐 아니라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 주변 국가와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위 뉴스 7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북한은 현재 북한의 주요 소식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양정원 기자와 함께 북한 소식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어떤 소식인가요?
네, 최근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중국과 불법적으로 전화 통화하는 사람들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평안북도 소식통은 데일리 NK와의 통화에서 지난 9월에 별잡기 작전이란 이름을 걸고 평양 국가부위성 전파탐지국 인원이 신의주에 내려왔었다며 한 달 동안 머무르면서 집중적으로 중국과 불법으로 전화통화를 하는 사람을 색출하고 다녔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과의 불법 통화를 단속하고 있다는 뉴스인 건데 자, 이번 집중 단속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부위성은 중국산 불법 휴대전화 사용자들을 독초라고 칭하면서 잔뿌리까지 모조리 캐내야 한다, 뭐 이런 소탕 작전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이동식 전파탐지기를 들고 다니면서 신호가 잡히는 현장을 들이닥치거나 주민들의 짐과 몸을 금속탐지기로 훑고 수색하면서 불법 휴대전화 사용자들을 찾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파탐지기 이용하네요.
네, 북한은 최근에 체제 결속과 사상적 이완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과 사법기관 일꾼들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연합지휘부를 조직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이 연합지휘부가 불법 휴대전화 사용을 비롯한 반동 사상 문화 전반을 단속한다면 국가보위성에서 불법 휴대전화 사용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중에서도 불법 손전화 사용자에 대한 단속이 최근 더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국경지대 통화 단속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예. 하지만 최근에 그 단속의 강도가 더욱 높아졌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인데요. 이 북한이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의 유출입에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소식통은 신의주의 경우는 무역 규모가 크고 한쪽으로는 비법적인 밀무역도 여전히 많다면서 이 신의주에서 북한 내부의 중요한 정보나 소식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강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단속을 해서 실제 좀 단속 사례가 있을까요?
이번 단속으로 12명 정도가 잡혔고 이들이 모두 추방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중에 한 명은 이 내부 정세를 중국인에게 알려줬다는 이유로 처형당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합니다.
네.
북한은 형법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국제통신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보면은 추방이나 처형에 관한 내용은 없죠.
네.
이 북한 당국이 법을 자의적으로 좀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소시통은 단속 기간에 잡히면 시범겜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기간에는 다들 숨어서 전화 통화를 자제하기도 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단속이 종료되고 탐지국 사람들이 올라가자 다시 통화가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결국 걸린 사람만 운이 없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뭐 이 전화 통화하는 게 사실 뭐 이렇게 총살당할 일은 아닌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북한 당국의 단속과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소식인데요. 자, 다음 소식은 식용품 가격이 좀 하락했다 이런 소식이네요.
네, 다음으로 물가 소식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북한 일부 지역에서 곡물과 주요 식용품 가격이 전달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들어 해산시장에서 쌀과 옥수수, 콩, 식용유, 맛내기, 사탕가루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우선 쌀은 1kg에 5,700원에서 5,400원으로, 옥수수도 3,300원에서 2,600원으로 각각 하락을 했습니다.
예.
또한 콩은 1kg당 9,000원에 판매되다가 지난 20일부터는 7,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식용유는 1kg에 46,000원에서 41,000원으로, 맛내기는 230,000원에서 210,000원으로 소폭 하락했고요. 특히 사탕가루는 1kg당 45,000원에서 35,000원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장바구니 물가,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수적인 이런 음식들, 식용품들이 가격이 좀 내린 것 같은데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반길만한 소식이 아닐까요?
네, 식용유와 조미료, 사탕가루, 뭐 그동안 다 수요가 높았던 품목이고 주민들이 많이 찾았던 제품인데요. 이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도 높은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거라고 합니다.
예.
또 남포항을 통해서 이제 수입이 시작됐다 이런 소문이 돌면서 수입품을 찾는 주민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현지에서는 아직도 현물이 부족하다는 불만의 소리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소시통은 각종 물품 가격이 오전이 다르고 오후가 다를 정도로 널뛰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가격이 누굴 때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내리긴 했지만 아직 변동이 좀 심한 상태인 것 같은데요. 근데 추수철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가격만은 좀 큰 변동이 없는 상태라고요?
네, 현재 가을 거지가 한창임에도 쌀 가격은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올해의 경우는 자연재해와 비료 부족으로 인해서 작황이 좋지 않아 계절적인 요인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게 소식통의 분석입니다. 가을 들어서 아무래도 쌀 가격 하락 기대했겠죠.
그쵸.
주민들이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하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내년 식량 걱정을 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들릴 정도라고 소식통은 우려했습니다.
자, 추수철인데도 쌀이 풍족하지 않다는 소식 전해드리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북한 주민들이 어서 빨리 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환경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북한은 월요일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양정아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는 시간입니다. 한국의 국민 여동생에서 국민 여가수로 부쩍 성장한 아이유 씨가요. 최근에 발표해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노래입니다. 스트로베리 문 한번 들어볼게요. 뉴스통의 월요일 코너 더 알찬 뉴스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더 알찬 경제 뉴스와 각종 정보들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립니다. 한국경제TV의 김원규 기자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한국이 누리호 발사로 떠들썩했습니다.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한국형 우주 발사체였는데요. 이로써 한국이 이제 세계 7대 우주강국에 들어섰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 한국의 우주산업이나 방위산업에 대한 관심도 부쩍 높아졌습니다. 먼저 누리호 발사와 관련된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 21일이었죠. 네. 오후 5시에 누리호 발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예.
전남 이제 나로 우주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네.
나로 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거대한 수증기와 시뻘건 불기능을 동시에 내뿜으면서 누리호가 이제 이륙을 했는데요. 지상 100m까지 수직 상승한 뒤에 2분 후 59km 지점에서 일단 추진기가 분리가 됐습니다.
예.
이어 4분 뒤에 191km 지점에서 위성 덮개인 이 페어링이 분리가 됐고요. 4분 34초 뒤에 258km 상공에서 2단 로켓 엔진도 정상적으로 분리됐습니다.
네.
이후 3단 로켓의 추진력으로 인공위성 투입 고도인 지상 700km 인근까지 우주공간을 비행한 누리호는
네.
싣고 있던 이제 위성 모사체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고요.
예.
근데 이제 좀 불안정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제 좀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한국 언론들은 평가를 했지만 전문가들이나 혹은 외신 내 평가를 좀 들어보면 좀 다른데요. 불과 이제 250여 명이 개발한 순수 한국 기술력만 가지고는 좀 첫 발사였는데 꽤 놀라웠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네.
이 분야에서 좀 앞서가는 게 이제 미국, 러시아 그리고 중국 등도 첫 번째 발사에서 이 정도 성과를 거둔 적이 없었어요.
그래요.
예, 처음에는 다들 몇 번씩이나 크게 실패하기 마련이라서 전문가들은 오히려 대성공하는 편에 속하는 첫 발사라 이번 발사가 아무래도 네. 이제 이번보다 이제 다음 발사가 더욱더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절반의 성공이라고 해서 아쉬웠지만 또 영 아쉬워할 것만도 아닌 소식이네요. 그래도 어쨌거나 이번 누리호 발사로 한국이 세계 7대 우주강국에 들어섰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죠.
네, 세계적인 우주 개발 선진국들도 자체 개발한 네. 첫 우주 발사체의 성공 비율이 27%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뭐 10번 하면은 네. 3번도 성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첫 발사에서 거의 막바지까지 갔기 네. 때문에 꽤나 큰 성공을 거둔 것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 지난 2013년 한국에서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가 있었잖아요.
네.
이 나로호는 이제 근데 러시아 기술의 엔진으로 발사된 거였어요.
아, 그때 그랬군요.
예, 순수한 한국 기술력은 아니었던 거죠. 반면 이번 누리호는 12년에 걸쳐서 순수 한국 독자 기술로 개발한
네.
첫 우주 발사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 겁니다. 누리호는 엔진 설계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영까지 모두 국내 약 300여 기업이 참여해 완성했습니다. 연구 인력은 250명이 동원됐고
네.
예산은 2조 원, 그러니까 16억 달러 이 정도 투입이 된 거예요.
네.
이에 따라서 한국은 러시아,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인도, 이스라엘, 이란, 북한에 이어 10번째 발사체 기술을 확보한 국가가 됐습니다.
네.
차후 목표 궤도의 위성이 좀 안착을 하면요. 미국, 러시아, 유럽, 일본, 중국, 인도 이어서 7번째로 1톤 이상 실용급 위성 발사가 가능한 나라가 됩니다.
자, 뭐 이렇게 한국이 그래도 많은 성과를 낸 분야가 바로 저 우주산업 분야고 이번에 누리호가 그걸 잘 보여줬는데 이번 누리호 발사와 관련해서 해외 주요 외신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이 우주선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랬겠죠?
맞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이와 관련해서 많이 얘기를 다뤘는데요.
예.
AP통신은 누리호 발사와 모사체 위성의 궤도 진입 실패 소식을 전하면서
예.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로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내는 10번째 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또 보다 발전된 통신위성을 보내고 자체 군사첩보 위성을 획득하는 계획을 포함한 한국의 우주개발 의혹이 이번 발사가 매우 중요한 뭐 이런 의미가 있었다 이런 네. 얘기를 전하기도 했고요. 또 영국 BBC 방송은 누리호 발사가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면서 양측 모두 최근 신형 무기를 시험 발사했다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이어 이제 우주 로켓과 탄도 미사일은 이제 비슷한 좀 기술을 사용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또 한국은 누리호를 인공위성 발사를 위해 사용한다고 했지만 누리호 발사는 한편으로는 무기 개발 확대 일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 뭐 미사일을 옆으로 쏘면 미사일이고 위로 쏘면 로켓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게 군사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럴 텐데.
예, 뭐 사실 방위 예. 쪽에 뭐 제가 그쵸. 좀 출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이 로켓이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고 네. 우주에 나갔다가 다시 이제 지구 예, 내로 예. 이제 진입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이 로켓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해요.
그렇죠. 그렇게.
네, 그러니까 상당한 기술이 요구가 되는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10개 국가, 7개 국가 이내로 이 어떤 궤도로 진입하는 게 쉽지 않았고 그들 국가만 성공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거 보면 미국이 참 대단하긴 합니다.
예.
로켓을 주차하는 기술까지 개발을 했으니까요.
예.
자, 어쨌든 중국도 이번에 상당히 견제를 했어요. 한국의 누리호 발사를 좀 평가져라.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소식도 들렸는데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그래도 관련 내용을 일제히 다루긴 했다고요.
예. 일본 교도통신은 1.5톤의 위성 모사체가 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면
네.
한국은 1톤 이상의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일곱 번째 국가가 됐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뭐 천편일률적인 대답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루진 네. 않았나 봐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누리호의 기술력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기도 해서 좀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누리호에 지난 10년간 약 16억 달러에 가까운 예산이 좀 투입이 됐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세계에서도 주목했던 누리호 관련 소식인데요. 자, 누리호는 사실 인공위성 기술과 우주개발 기술을 위한 발사긴 하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걸 군사력으로 보는 쪽도 있기 때문에 이번 발사를 계기로 한국의 방위산업도 좀 주목을 받고 있죠.
네, 일단 뭐 방위산업이라고 하면 예. 국가 방위에 쓰는 군수품을 생산하는 모든 산업을 뜻하죠.
네.
누리호가 정상 궤도 안착에는 실패했지만 순수 기업의 기술로 전 과정을 진행하고 사실상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네.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기업으로는 한국 항공 우주가 꼽히는데요. 차세대 중형 위성 2호기부터 종합적인 개발을 담당하며
네.
발사를 위해 미국 기업 스페이스X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한국 네. 기업이 있는데요. 주요 엔진 기술을 주도하면서 자회사인 서트렉아이 한화 시스템과 현재 관련 기술을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 시스템은 카이메타와 한화 페이저, 원웹 등을 통해서 저궤도 위성과 전자식 안테나 등 여러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LIG 넥스원은 위성 송수신기와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방위산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 기업들이 또 주식시장에서 큰 움직임을 좀 나타냈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일단 누리호가 발사되기 전부터 좀 많은 네.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예.
관련해서 올해 초 좀 급등세를 보이다가 발사 이후에 좀 다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 한국 항공우주가 28%,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70%,
예.
LIG 넥스원 55%, 한화 시스템이 8% 등 이렇게 각각 좀 올랐습니다. 이 기간 한국의 주식시장인 코스피가
네.
이제 10%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예.
그럼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그러네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국내 증권사 대부분은 향후 이제 국내 발사체 시장 등 방위 산업 관련 기업들의 성장은 더 가속화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누리호 발사가 방위 산업체들에게도 또 다른 도약의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실제 기업들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방위 산업체 업체들 보면요,
예.
이제 우주 산업이 다음 수순 위성으로 좀 눈을 돌리고 있는 흐름이에요.
네.
이미 위성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한화 시스템이나 한국 항공우주산업 등을 중심으로 주요 방산 기업들의 위성 시장 선점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네.
우선 한화 시스템은 레이더 분야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독자적 개발 역량으로 좀 이런 부분들을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네.
국내 최초로 100kg 이하 1m급의 초소형 합성 개구면 레이더 위성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네.
또 우주 인터넷이라고도 불리는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시장 선점에도 좀 나서고 있죠. 이 저궤도 통신 위성은 지구 상공에 수백에서 수천 개의 인공 위성을 배치해서 네. 지상 통신망의 도움 없이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자, 그럼 투자도 좀 많이 하고 있을까요?
일단 한화 시스템은요. 우주 인터넷 기업 원웹에 네. 지난 8월에 3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 인터넷의 핵심인 위성통신 안테나 기술 확보를 위해서 글로벌 선진 기업에 대한 인수 및 투자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미국 카이메타라는 기업에는 3만 달러를 투자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고요.
네, 뭐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렇죠. 이제 한국 항공우주는 이미 아리랑 1호부터 7호까지 다목적 실용 위성 제작을 했고요.
네.
정지 궤도 복합 위성, 군 정찰 위성 등 지난 30년간 정부의 위성 연구 개발 절반에 참여해서 그 핵심 기술을 좀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주산업 민간 이전 첫 사업인 차세대 중형 위성 개발에 참여하고 있죠. 특히 차세대 중형 위성 1호 개발 공동 설계팀으로 참여해가지고 차세대 중형 위성 2호에서 5호 전체 시스템을 좀 총괄 주관하고 있고요.
네.
이에 또 발맞춰서 지난해 위성의 설계부터 제작, 조립, 시험이 가능한 국내 최초 민간 우주센터를 건립을 했고요.
네.
또 대형부터 초소형 위성까지 다양한 위성을 동시에 제작할 수 있는 양산 환경 등도 현재 구축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랫동안 좀 노력을 해온 기업들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우주발사체에는 사실 부품들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자동차에도 뭐 수천 개의 뭐 부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네.
우주는 뭐 이제 몇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일단 매우 정교한 부품들이 좀 다양하게 있죠. 때문에 LIG NEX1은 2006년부터 국내 최초로 위성에 탑재되는 초정밀 영상 레이더 SAR의 개발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네.
현재 실용 위성급 탑재체의 개발 완료를 좀 앞두고 있고요. 또 위성통신 단말, 전자광학, 적외선 센스 등
네.
한국 위성항법 시스템의 기반이 될 핵심 구성품과 솔루션을 국내 기술로 개발 중입니다.
자, 이런 기업들은 사실 뭐 우주 개발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본업이 방산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 있어서도 성장세가 좀 꾸준하다고요.
그렇죠. 이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20일이었죠.
네.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 행사에 참석을 했어요.
네.
이때 좀 주목했던 게 FA-50 전투기를 이제 대통령이 직접 타고 와서 좀 큰 화제가 됐죠.
그랬군요.
예, 뭐 직접 온 건 아니고요.
옆에 타고 그쵸. 있었겠죠.
예, 근데 그것도 꽤 많은 그렇죠. 훈련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이게 자신감이네요. 우리 꽤 안전하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나름
특전사 출신.
특전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나름 건강하다 이런 걸 과시한 네. 걸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이 FA-50은 항공기의 생존성과 이제 공격력을 높인 경공격기입니다.
네.
뭐 전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흔히들 예. 말하는. 디지털 전술 데이터 링크로 이미 정의된 양식의 전술 자료와 음성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해가지고
네.
전장의 다양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전투기가.
예.
또 이제 한국 항공우주의 좀 대표 제품이기도 한데요. 현재 수출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성과가 꽤 있어요. 이미 인도네시아와 6대 공급 계약을 좀 체결한 데 이어서
네.
태국에도 2대를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약 4억 달러의 성과를 거둔 건데요. 아울러 말레이시아 고등훈련기 및 경전투기 도입 사업에도 사활을 걸 방침이에요.
네.
이미 세네갈 등 기존 T-50 구매 국가들의 재구매가 이어지면서 T-50 누적 수출량은 조만간 100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현재 누적 수출량은 72대이고요. T-50은 또 이제 또 다른 어떤 전투기의 한 품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해외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방산 산업이라는 게 사실 국가 간 수출이 주력이라는 특성상 국가의 지원도 중요한데 한국 정부에서 좀 지원도 많이 하고 있나요?
네, 일단 20일 행사에서 좀 봤듯이
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고 보는 평가가 많아요.
네.
이제 국가적 차원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번 행사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네.
2030년까지 그 전투기를 비롯한 다양한 유무인 항공기 엔진의 독자 개발을 이뤄내가지고 항공 분야에서 이제 세계 7대 강국 역량을 구축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이어서 초인류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모든 흐름을 바꾸고 선도하는 기술 개발에 선제적인 투자를 하겠다면서 강한 국방력을 목표로 하는 것은 언제나 평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국방력을 갖추겠다. 그런
맞습니다.
거죠?
그러면서 2026년까지 방위력 개선비 국내 지출 비중을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품 국산화 지원도 지금보다 4배 이상 늘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자, 한국이 우주 개발은 물론 방위 산업에 있어서도 세계화에 한 발씩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누리호 발사를 통해서 이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예.
앞으로 또 한국의 우주 개발 산업과 방위 산업의 행보가 이번 누리호 발사로 인해서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좋은 소식 있으면 또 전해주시길 바랄게요.
예.
자, 오늘 한국경제TV 김원규 기자와 함께 누리호로 본 한국의 우주 개발 산업 그리고 방위 산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1997년 강변가요제에서 금상을 수상한 후에 한국의 유명 작곡가 김영석 씨에 의해 발탁이 돼서 가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수죠. 김현성 씨입니다. 자, 김현성 씨가 1997년에 발표한 추억의 노래 소원 들어볼게요. 우리의 큰 소원 중 하나가 바로 한반도의 평화 안착 그리고 통일인데요. 이런 생각해보면서 노래 들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월요일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코너 피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정철 기자와 함께 또 피플 코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어떤 분 함께 만나보나요?
네, 오늘도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네. 정치인 중 한 명을 살펴볼 텐데요.
예.
흑인 최초로 미국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입니다. 콜린 파월은 지난 18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사망했는데요. 향년 84세였습니다. 콜린 파월은 미국에서 흑인임에도 국무장관이라는 주요 요직까지 오르면서 많은 존경을 받은 인물인데요. 그가 사망하면서 곳곳에서 애도의 물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콜린 파월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파월 국무장관 하면 한국에서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네,
많으실
익숙한,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 소식을 또 저도 전에 듣긴 했는데 안타까운 소식이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정치인들도 콜린 파월의 사망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관련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콜린 파월이 사망하자 그의 가족과 동료였던 정치인들이 네.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는 놀랍고 다정한 남편, 또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위대한 미국인을 잃었다고 별세 소식을 전했는데요. 가족은 그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으며
네.
감염 후에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애도를 표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인종의 장벽을 부수고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면서 콜린 파월은 좋은 사람이었다고 애도의 뜻을 거듭 표했습니다.
자,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이 파월에 대해 좀 살펴보면 인종의 벽을 허물었다고 평가를 받는 것 자체가 좀 요직에 오르기까지 과정이 험난했다 이걸 말해주는 것 같은데 우선 일단 출신이 이민자 가정 출신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콜린 파월은 1937년 뉴욕 자메이카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예.
당시 그의 가족이 살고 있던 지역도 대부분 가난한 가정에 살고 있었던 뉴욕 맨해튼의 할렘가였습니다. 콜린 파월은 대학생 시절 뉴욕 시립대학교에서 지질학을 공부하는데요.
네.
하지만 미국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건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뉴욕 시립대에서 학군 사관에 가입하는데요.
네.
나중에 자신을 찾은 것 같다고 할 정도로 학군 사관 가입은 콜린 파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게 군인으로 내디졌네요. 그 이후 좀 승승장구했다고요?
네. 1958년에 대학교를 졸업한 콜린 파월은
예.
육군 소위로서 위임을 받는데요. 서유도 임관한 그는 이후 35년 동안 군에 머물면서 주요 여직을 거칩니다.
네.
먼저 서덕에 주둔해 있던 제3기갑사단에서 소대장으로 복무하기 시작하고요. 이후 군사고문이 되어서 1962년부터 63년까지 베트남 전쟁에 참여합니다.
베트남 전쟁도요?
네. 꽤 오래된 전쟁이죠.
예, 그러니까요.
또 서령이 되고 나서 1968년에 다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 보조작전 참모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이때 그는 동료들을 구출하고 훈장을 받기도 하는데요. 콜린 파울은 불타는 헬기에서,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직승기죠. 직승기에 있던 동료들을 혼자서 구출하고 그 공을 인정받아서 퍼플 하트 훈장과 또 영웅적인 행동에 대해서 수여하는 군인 훈장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말 35년 동안 정말 참 군인처럼 군인으로 승승장구를 했는데 콜린 파월이 그러다 보니까 소령 중령을 거쳐서 중장까지 승진을 하고요. 마침내 미국 행정부의 주요 요직이죠. 국가안전보좌관에 임명이 된다고요.
네. 콜린 파월은 49세의 나이에 중장으로서 군에 머물면서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기에는 국가안보보좌관이 됐는데요.
네.
1987년부터 1989년까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냅니다. 여기서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주요 여직 중에 하나입니다.
네.
대통령 뭐 백악관 비서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아주 높은 거예요.
네. 이때부터 콜린 파월은 미국 행정부에서 또 정치 경력을 쌓기 시작하고요. 이후 그는 공화당 행정부 시절인 1989년에는 별 4개인 대장으로 진급합니다.
네.
동시에 흑인 최초이자 최연소 합참의장에 임명됩니다.
자, 이렇게 군인으로서 승승장구하면서 결국에는 백악관에까지 진출을 하는데 사실 뭐 흑인 최초로 뭘 이뤘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네.
뭐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흑인 최초 미국 대통령 이어서 주목을 받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흑인 최초의 부통령인데 자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흑인 최초로 합참의장이 됐습니다. 이것도 사실 미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예.
미국은 여전히 백인 중심 사회잖아요.
그렇죠.
사회지도 계층에는 대부분 백인이 포진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콜린 파월처럼 흑인이 군에서 최고 지위인 합참의장에 임명된 건 미국에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네.
또 최연소 합참의장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콜린 파월은 흑인 최초로 국무장관에 임명됩니다. 2001년 부시 대통령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이 되는데요. 2005년까지 미국의 대외 정책을 주도합니다.
자, 흑인으로서 다양한 유리천장을 깨뜨리고 흑인 최초의 국무장관까지 해낸 분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인데 근데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또 대통령 후보로까지 여러 번 거론이 됐었다고요?
네, 흑인 청년이 젊은 나이에 또 군인에서 국무장관까지 승승장구했던 콜린 파월이잖아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주목의 대상이 됐습니다.
네.
그는 걸프전 직후인 1992년에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요. 또 1996년에는 당시 재선을 노리던 민주당 빌 클린턴 대통령 대항마로 출마라는 네. 촉구를 받기도 했습니다. 콜린 파월은 2000년 대선 때도 비슷한 요구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만큼 또 미국에서도 평가가 좋았던 분이네요. 전쟁에서는 또 영웅이었고 정치계에서는 유능한 정치인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콜린 파월이 명예를 중시를 하긴 했는데 또 동시에 자기의 잘못도 좀 수용하는 정치인이었던 소리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이 있었잖아요.
예.
이라크 전쟁은 부시 행정부뿐 아니라 파월의 오점으로 남는데요.
네.
그는 전쟁 당시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라크의 WMD, 그러니까 대량살상 무기 보유 의혹을 제기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증거를 찾지 못하자 이듬해 연설에서는 자신에게 제공된 증거가 잘못된 것이었다고 시인하는데요.
이렇게 인정하기도 네. 쉽지 않죠.
그렇죠. 자신이 했던 행동에 네. 대해서 인정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요. 그는 2005년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라크 전쟁은 오점이고 항상 내 경력의 일부가 될 것이라면서 지금도 고통스럽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뭐 이렇게 명예를 중시했지만 또 잘못했던 건 인정할 줄 아는 멋진 정치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코로나19로 별세를 했는데요. 참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또 역사에 또 길이 남을 인물로 기록이 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전 국무장관 콜린 파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정철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신지은의 과학상식 퀴즈, 그러니까 과학상식 맞춰보기 시간입니다. 매일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과학상식 퀴즈 짧게 풀어보는 코너죠. 제가 문제를 내면 여러분도 각자 맞춰보세요. 자, 문제 나갑니다. 지구는 어떻게 궤도에 머물까요? 네,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 돌듯이 태양계 궤도에 머무는 게 생각해보면 진짜 신기하죠. 지구는 두 가지 현상의 동시작용으로 궤도에 머뭅니다. 첫째는 태양의 인력,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지구를 당기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지구가 직선으로 움직이려는 관성운동이 작용해서죠. 이 두 가지 힘의 상호작용으로 지구는 태양 주위의 궤도를 부드럽게 거의 원에 가까운 형태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공을 고무줄에 매달아서요. 머리 위에서 돌리고 있는 것과 같은데요. 고무줄은 지구와 태양 사이에 존재하는 인력의 역할을 하고요. 태양의 인력이 만약에 작동하지 않게 되면요. 지구는 한순간에 궤도에서 사라져서 영영 길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마치 고무줄이 끊어지면 공이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요. 태양의 당기는 힘인 인력과 지구의 관성운동이 정말로 고마운 거네요.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10월 26일 화요일은 차차 흐려져서 오후에 평북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비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릴게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 영하 3도, 해산 영하 2도, 강계 3도, 함흥 4도, 개성 5도, 청진 6도, 평양 사리원 7도, 해주 8도, 원산 9도, 신의주 10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8도, 해산 13도, 강계 15도, 청진 17도, 개성 해주 18도, 평양 신의주 사리원 19도, 함흥 20도, 원산 21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 바다 모두 오전에 0.5에서 1m로 일겠고요. 오후에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오전에 0.5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0.5에서 1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는 다시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요. 전날보다 1.53% 상승한 배럴당 83.7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 금값도 상승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8% 상승한 1796.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이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11월물 가격은 온스당 24.43달러입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38.39원입니다. 신지은의 과학상식 퀴즈와 생활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10월 25일 오늘은 한국에서는요 독도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독도 수호 의지를 표명하고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다 이걸 천명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인데요. 한국의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요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독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한 공동 기획전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 전시회에서는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로 표기된 지도 가운데 최근에 스페인에서 공개돼 화제가 된 조선 왕국도를 비롯해서요. 고지도 9점 그리고 동해가 표기된 고지도 7점 등
그리고 동해가 표기된 고지도 7점 등 총 16점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입장에서는 좀 즐거운 일화들도 많습니다.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다든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등의 이 표기 실수를 별 생각 없이 하던 나라나 해외 기관들이요.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반영하기로도 하듯이 요즘엔 독도를 한국 영토로 정정해서 표기를 하거나 일본해를 동해로 고쳐서 표기하는 일들도 많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런 걸 그냥 넘어갈 일이었다고 하는데 세상이 달라졌다는 걸 실감하게 해주는 일화였죠.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양정아, 이정철,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선물이죠. 자, 정말 명곡입니다. 가을이면 안 들을 수 없는 노래죠. 윤도현 씨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라는 곡인데요. 오늘은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2에서 배우 김대명 씨가 부른 버전으로 들으면서 순서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